푸니오,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함께 전해듣는 당신의 꿈이야기 제20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꿈을 이루는 과정에 접하게 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끔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하여 현재 자신이 서 있는 곳과 도달하고 싶은 곳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생각으로 주저하다 보면 꿈은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손에 거머쥔 화려한 트로피보다는 오늘에 있기까지 그들이 기울인 피타는 노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늘 결과를 먼저 보고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성공이라는 두자의 희열을 이미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오페라단 오페라 가수로 활약 중인 최경혜 씨. 국제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수차 인정받은 국가문화관광부로부터 특수인재 칭호를 수여받기도 한 자랑스러운 우리 조선족 성악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준비할 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악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 감히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달리는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경례 씨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분들에게 거리감 있는 꿈 이야기가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성공을 했음에도 보다니 더 큰 꿈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노력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자신에 대한 레이가 아니며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으니 청취하는 동안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경례 씨도 월표를 끈에 묶어선 목에 걸고 어린 나이에 비가 오던 눈이 오던 혼자 버스를 타고 음악 공부를 하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그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았었고요. 네, 오늘 읽기까지 최경례 씨의 꿈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꿈과의 동행은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구나 꿈을 말하는 시대, 누구나 꿈을 가지하고 꿈을 이룬 사람은 최고의 찬사를 받아야 마땅한 꿈 전송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신만의 나를 사랑하는 법, 당신의 꿈 이야기를 함께 전해 듣고 이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함께 전해 듣는 당신의 꿈 이야기. 우리 또 만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행사 때 경례 씨를 보고 국가 오페라단과 같은 곳에도 우리 조선족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반가워서 제가 말 몇 마디 더 걸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납니다.
이렇게 꿈 이야기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저도 오늘 이렇게 꿈 이야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오페라단 중국어로 중량 거주에 맞나요?
네.
언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저는 2014년 석사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행운스럽게도 중국 국가 오페라단 전속 오페라 가수로 발탁되면서 중국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가졌습니다.
네. 그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나요?
경쟁률이 보통은 한 200명 정도 오디션을 보는데 그냥 한두 명 정도 뽑는 이런 경쟁률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면 부모님도 아닌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경례 씨의 음악 재질을 보완하셔서 성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보통 할머니 아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선생님이셨는데 음악을 전공 안 하셨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당시 제가 소학교 다닐 때 연길에는 조선 평양음악대학이 교수님을 초빙하여 꾸려진 사회예술양성센터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할머니 소개로 과외로 성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네요. 언제부터 그럼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나요?
저는 중국 조선족 유명한 소프라노이시며 지금 중앙민족대학교 음악학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신 림정 교수의 가르침과 추천으로 연변대학 예술학원 고중을 거쳐 중국 음악학원 오페라과에 수석 입학하였고 또한 나아가서 전액 장학생으로 한국 국립예술종합대학과 중앙민족대학의 석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소속으로 입학했다. 참 자랑스럽네요. 그러고 보면 고종 시절부터 시작한 공부인 것 같은데 좀 늦은표는 아니었나요?
소학교 때부터 예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 대신 평양에서 오신 교수님들한테서 과외로 성악과 피아노를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의 음악 수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조선의 주체 발성법은 우리 민요와 이탈리아의 벨칸토 창법을 가장 조화롭게 이룬 발성법입니다. 이는 향후 제가 성악가의 길을 걷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떤 공부든 견지가 어렵다고 요즘 딸애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따라다니며 보니 배우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저도 쉽진 않더라고요. 네,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도 부모님들이 경혜 씨가 음악 공부를 근심 걱정 없이 할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다는 걸 언제 가장 절실히 느끼게 되던가요?
저는 음악 공부는 학비가 다른 전업보다 비쌉니다. 소학교 때부터 성악과 피아노를 과외로 시작했는데 연변대학 예술학교 고중을 졸업한 후 북경에 있는 중국 음악 학원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통 음악 학원에 붙으려면 반년 전에 실기 시험을 보는데 1년 전에 북경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소를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부모님은 당시 집을 팔아서 저를 북경에서 공부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연길에 집을 팔았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오늘날이 성과가 있기까지 부모님들의 지지가 아주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지지가 웬만한 지지가 아니었나요? 그러고
네.
보면 예술 관련 전공하면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꿈도 펼쳐도 못 보고 접는 사람도 많았는데 경혜 씨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지를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유명한 림종 교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잖아요.
네, 저는 2001년 연변대학예술학원 고중에서 림정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림정 교수님은 처음으로 저한테 오페라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북경의 음악학원에 추천해 주신 분이기도 하며 제가 오늘날이 성과가 있기까지 20년 남짓이 옆에서 늘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님, 경혜 씨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달랐나 보죠?
네.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16살 때부터 북경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부모님은 연변에 계시고 저는 북경에서 혼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선생님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랬죠.
같은 분이셨습니다.
림 교수님, 워낙 연변에 계시다가 북경에 오셨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경혜 씨를 보면 솔직히 사진보다 엄청 예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중국 음악학원 오페라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하셨잖아요. 또한번 묻고 싶은데 어떤 경쟁률을 뚫고 오페라과에 어떻게 입학하셨나요?
중국음악학원 오페라과는 1년에 20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저는 2004년에 실기시험을 봤는데 당시 전국에서 4,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악 전업시험, 시창 앙리시험, 연극시험 등으로 나뉘는데 성악시험은 모두 3번의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에게 문학과 시험 통지서를 보냅니다. 시험 과정에서 저는 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진년 교수님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진년 교수님이 따뜻한 보살핌과 아낌없는 가르침 하에 저는 수석 입학과 졸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500명 중에서도 수석으로 입학했다. 거기에도 좋은 은사님도 만나셨고,
네.
그러고 보면 경혜 씨 역시 인복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연극학부 방송과니까 아나운서 지망생들이잖아요. 앞으로 취직의 경로가 넓은 일반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경쟁이 좀더 치열했기 때문에 복도 기억나세요?
네.
네, 열심히면 불을 끄기 때문에 복도 전동부를 빌려 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한족 학생들 속에서 압력도 컸을 텐데 경혜 씨는 어땠나요?
일반 대학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거는 음악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업 시간 빼고는 때부터는 계속 피아노 연습실에서 악보와 씨름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반의 한족 학생들은 목소리 조건이 나보다 우수했었고 저는 전업적인 기교로 목소리를 더 끌어냈고 음악성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전략성 있게 공부를 했네요. 네. 전액 장학생으로도 한국국립예술종합대학 오페라과와 또 중앙민족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한 곳도 아닌 두 곳에서 또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궁금해지네요.
제가 2008년 대학 졸업 후 오페라의 꿈을 향해 한국 유학행을 택하였습니다. 한국이 성악 수평은 세계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하며 근년대 한국 성악가들이 전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업 성적 1위로 전액 장학생으로 한국국립예술종합대학 오페라과에 수석 입학하였고 유희엽 교수님이 아낌없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01년 귀국 후 저희 은사님이신 림정 교수님이 권유로 중앙민족대학교 연구생 공부를 또 시작했습니다. 두 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통하여 저는 오페라에 대한 새로운 경지를 터득하였고 금후 저희 성악가의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경례 씨 참 노력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신이 노력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타고난 뭔가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음악적으로 성공하려면 노력과 천부적인 재능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례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날 이 성과가 있기까지 노력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더 많이 했다.
네.
그러면 지금쯤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그때만큼은 노력을 피타는 정도로 했구나 할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대학 시험을 치를 때 제일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에서 금방 16살 때 북경에 와가지고 집을 받고 선생님한테서 공부를 배우면서 시험을 쳤던 거가 인상 깊었습니다.
방송국 이 부근에 중앙음악학원이 있는데 경례 씨처럼 학교 입학을 위해서 사전에 와서 집을 맡고 아니면 그 초대소라고 하거든요.
네.
그쪽에 와서 음악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지하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하실을 다 폐지했으니까 없는데 예전에 우리가 2003년도 북경에 왔을 때는 지하실에서 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방세가 좀
싸죠.
쌌건,
네. 경례 씨는 그나마 그 학생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나요?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죠. 선생님이 소개로 제가 집을 세를 맡았는데 그 집이 괜찮았습니다.
네. 네.
누군 가격에 제가 세를 맡았거든요.
네. 네. 선생님을 잘 만났네요. 2018년 영파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2등을 하셨더군요.
네.
살짝 아쉽기는 했습니다. 2등이 아니어서. 하지만 그래도 정말 국제적인 대회고 청취자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떤 콩쿠르이고 또 어떤 쟁쟁한 경쟁자들과 어깨 겪고 경연을 치렀는지 상세히 말씀 주시겠어요?
영파 국제 성악 콩쿠르는 국제음악 콩쿠르 세계 연맹 콩쿠르이며 중국 문화관광부의 인증과 성원 하에 매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국제적인 성악 콩쿠르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35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고요. 최종 결승전에는 12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네.
이번 국제 콩쿠르는 노래를 모두 10곡을 준비해서 불러야 되는데요. 비록 제가 익숙한 곡들이지만 콩쿠르는 음악회와 달리 완벽해야 하므로 연습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네, 1등은 그럼 어느 나라 가수분이 한 건가요?
몽골에서 오신 베이스분이 1등을 하셨습니다.
남성분인가요?
네, 남자 저음 가수분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언제가 또 기회가 되겠죠?
네.
이외에도 조선 평양 4월의 봄 국제예술축전 금상, 한국 서울 세계한민족가요제 금상, 이탈리아 벨리니 국제 성악 콩쿠르 3등상, CCTV 청년 가수상 등 정말 수많은 영예를 받아 안으셨더군요. 그 가운데 조선이나 한국에서 우리말 노래를 불러 또 금상을 받아 하는 것이 인상에 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선족으로서 자허감과 긍지감을 느끼며 벨칸토 창법과 우리 민요를 잘 결합하여 조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빛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쯤에서 경례 씨가 부른 노래 한 곡 듣고 가야겠죠.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보내드리겠습니다.
深情诗句。
경례 씨가 부른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인 독창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을 가졌는데요. 네. 우리 민요 아리랑을 벨칸토 창법으로 미국 분들에게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민요 아리랑을 벨칸토 창법으로 불렀다고요? 조금 전에 좋은 노래를 들었음에도 또 어떻게 부르는지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살짝 듣고 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몇 소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기까지.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 난다는 느낌이 이런 거네요.
네, 그때 그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연주가 끝난 후 저를 찾아오셔서 아리랑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 선율이 아름답다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에도 저는 음악 프로그램에 우리말 노래를 더 많이 넣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할아버지께서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 민족의 음악이 세계에서도 통하는구나 하는 예, 좌우감을 느꼈습니다.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현재 그럼 국가 오페라단의 조선족은 경례 씨 혼자인가요?
네, 그렇다고 보아도 되는데요. 예전에 계셨던 분이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경례 씨 혼자라고 볼수 있죠.
네.
문화관광부로부터 마젤렌차이, 그러니까 좀 번역하기는 애매한데 그래도 특수인재 칭호라고 봐야겠죠.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문화 단위를 상대로 발급하는 그이 어마어마한 상을 경례 씨가 받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가히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는 2004년 국가 오페라단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편의 오페라 주역으로 그리고 중국 문화관광부 주최의 제3회 중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제가 참여한 두 작품 모두 우수 작품상을 받는 영예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품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음악적 캐릭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관중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었고, 특수 인재 칭호는 이러한 성과하에 우리 오페라단 영도분들과 동료분들이 추천해서 당첨된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 늘 저에게 힘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주역으로 있으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면 경례 씨가 주역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보통 오페라 하나가 500페이지 좌우의 책입니다.
네.
예, 그걸 제가 다 암기를 해야 되고, 사전에 다 공부를 해서 외워서 가서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합격되면 주역으로, 예, 채택되는 거죠.
그런데 주역을 넘보실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500페이지나 되는 대본을 우리말이 아닌 한으로 외워야 될 거잖아요.
네, 한어도 있고, 이탈리아 언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그렇게 많은 나라의 언어를 따로 배운 적은 있나요?
저는 대학교, 우리 음악대학에서는 한 학기씩 이 언어를 가르칩니다. 4년 동안에.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한 학기에 한 언어씩 가르쳐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쉽지 않네요. 조금 전에 정말 수십 편의 작품에 출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에 대한 얘기도 듣고 가야죠.
저는 그중에서 저희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곡가 BJ 프랑스 오페라 카르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 사마귀 오페라 카르멘은 1875년 파리에서 초연하였으며 스페인을 배경으로 집시 여인 카르멘이 탐욕적인 사랑이 부른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바네라는 일막에서 카르멘이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로서 전체 오페라의 영혼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카르멘은 메조소프라노의 최고봉이라고도 할수 있는 오페라인 만큼 지금까지 세계에서 공연 횟수가 제일 많은 오페라로 전 세계 인민들이 사랑을 받는 유명한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는 혼자 몇 분만으로 완성하는 기타 작품과는 달리
네.
많은 분들이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네,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개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럼 보통 얼마만한 시간이 소요되죠? 아무리 프로라 해도 작품마다 또 부딪히는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오페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예술인 만큼 한번 상연하려면 200여 명의 연주자와 성악가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한 편의 오페라를 공연하기까지 최소한 2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먼저 악보와 가사를 암기하고 다음은 지휘자와 연출가와 함께 음악적과 연극적인 리허설을 한달 정도 한 다음 두세 번이 최종 리허설에 들어간 후 공연을 합니다. 또한 같은 오페라일지어도 지휘자와 연출가가 다름에 따라 우리 성악가들도 전체적인 음악과 극적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네.
말하면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페라 쉽게 말하면 가극인데 그 웬만한 분들은 거리가 있는 고급 예술이라고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고전 음악을 접하고 또 그중에서도 오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음악 지식 보급을 하는 것이 경례 씨 꿈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 조선족 성악가로서 서양 오페라와 우리 민족 음악을 잘 결합하여 더 많은 분들이 오페라를 알고 우리 가락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경의 토스카 고전 음악 살롱이라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카페로 운영하고 주말 저녁에는 음악회와 강의가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살롱에서 오페라의 이야기, 세계 가곡 여행, 중한 예술 가곡이 밤을 주제로 음악회를 많이 가졌는데요. 이로써 조금이나마 고전 음악 보급에 기여를 하는 바입니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가봤을 걸 그랬네요.
제가 요청할게요.
아,
오세요.
그래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좋은 일 하시네요. 성악가라는 이 맷길을 걸어오는 동안 10여 년의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였나요?
제가 성악가로서 오페라의 발원지인 이탈리아와 오페라 카르멘이 고향인 프랑스에서 공연했던 거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에 이탈리아 제63회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오페라 나비 부인이 수수키 역으로 같은 해 프랑스 오페라 더 포헤라는 페스티벌에서 카르멘 역으로 공연했는데요.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 음악 관계자분들이 아낌없는 인정과 관객들이 열렬한 반응을 받아서 내가 오페라의 길에서 근 10여 년간의 노력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집을 팔아도 그래도 정말 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딸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들도 솔직히 자랑스러워 하시죠?
네.
사실 이미 성공을 거둔 성악가 하면 어떤 청취자분들은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 꿈 있기에 남들에 비해 몇 배나 되는 노력을 하면서 오늘까지 꿋꿋이 걸어온 이미 성공이라는 두자로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은 모습에서 좋은 에너지를 꼭 받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경혜 씨를 초대를 했거든요. 네, 꾸미는 분들 그리고 또 꿈을 위해 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성악가의 길이란 참 사회사님 말처럼 어렵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무대에서의 빛났던 순간과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저한테 보내는 박수와 환호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방송을 듣고 계시는 꿈이 있는 분들께 조언을 한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겨내며 약해지지 말고 늘 자신만만한 태도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성악가라고 해서 매일 반복되는 연습을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떤 연습을 합니까, 그럼?
오페라 500페이지를 외우는 기교가 있다면 저는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네.
그거가 외워지거든요. 빨리 외워지고.
그리고 발성 연습 같은 것도 매일 하나요?
네, 매일 한 10분 정도.
견지를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운동도 견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오페라 하나를 하는데 보통 2시간 반, 3시간 정도 제가 무대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대 의상도 무겁고 노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꾸 저는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운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게 참 게으름 때문인지 잘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경혜 씨한테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 빨리 행동에 옮겨야겠네요. 성공한 사람들은 트로피를 손에 거머쥐었다 해서 발전과 진보를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경혜 씨도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악에 흥취가 있고 전공으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 조선족 어린 꿈나무들을 이끌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전에도 수업을 하시고
네.
오셨잖아요. 주로 한족 학생들인가요?
그렇죠. 제가 한족 학생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국음악학원, 중앙민족대학교 비롯하여 전국 각 음악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고요.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선족 꿈나무들이 너무 적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성악을 흥취로만 끝내시지 마시고 재능이 있는 애들을 전공으로 한번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경혜 씨도 지난번 꿈의 주인공 김웅호 씨와 마찬가지로 제 친한 동생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 동생이랑은 딱 친구 사이고, 그런데 그 동생 소원 하나가 있다고 하던데 뭔지 아세요?
뭔가요?
뭘까요? 살짝 짐작은 가는 것 같은데요.
짐작은 조금 가는데.
그렇죠. 언니 정말 정말 정말도 두 번이나
네.
정말 정말 우수한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우리 경에 빨리 시집 보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던가요?
네.
제 남자친구는 인연에 맡길게요. 만나게 될 사람은 꼭 만난다고 때가 되면 저희 왕자님도 저를 찾아오겠죠?
그럼요. 이렇게
네.
이쁜 경혜 씨, 좋은 남자친구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더 멋진 활약도 기대하고 앞으로의 모든 꿈도 하나하나 또 차곡차곡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꿈 이야기 프로그램이 이 시대의 꿈을 위해 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라디오가 좋아해서 방송된 꿈 이야기는 그 다음 주 수요일 주황민 방송국 조선호 방송넷을 통해 위챗으로도 정리되어 나갑니다. 선녀의 음악 재질을 보완해진 할머니의 권유로 부모님들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도 딸인 경혜 씨가 근심 걱정 없이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그런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 경혜 씨는 자신의 진정한 꿈을 만났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주위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았던 경혜 씨는 행운아라고 할 수 있지만 꿈은 아무도 대신 찾아줄 수 없다고 스스로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건 어디까지나 경혜 씨 본인이고 또 그 꿈을 위해 지금까지 피타는 노력을 해온 것도 경혜 씨 자신입니다. 네, 경혜 씨의 새로운 꿈들도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꿈 스토리가 좌절에 빠져있던 수많은 분들에게 다시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정보타임의 리영실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주간 경제뉴스를 정리해드린 다음 중국 과학기술판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칼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업과 기업인 순서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조선족 기업인 신동일 회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순서로 주간 경제뉴스입니다. 일전에 발표된 2019년 소비자 금융자질 조사 보고에서 전국